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 거의 1조 원, 미화로 8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한국 국영방송인 KTV 국정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1조 원이면 북한의 부족한 식량 전체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 의도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유리하고 체제를 안정화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올해에도 조금 더 압박하는 것이 한국으로부터 더 양보를 받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나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6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 또 귀중한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허비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복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등 4대 핵심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날 한국에 대한 신뢰로 미화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1980년에 수교했으며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팔에서 오늘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해 적어도 68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항공당국은 승객과 승무원 72명을 태운 네팔 예티항공 여객기가 이날 오전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휴양도시 포카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엔 군인 등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급파돼 시신 수습과 생존자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여객기가 협곡에 추락한 뒤 크게 파손됐다며 화염과 검은 연기에 뒤덮인 사고 현장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당국자들은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고가 지난 1992년 카투만드 인근에서 파키스탄 여객기가 추락한 뒤 탑승자 167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 네팔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기 추락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여객기에 승무원 4명, 승객 6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 2명이 있어 확인한 결과 이들 2명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4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해 적어도 21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와 BBC 방송 등은 러시아가 이날 동부 드니프로의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인근 주민 2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이날 공격으로 여러 도시의 전력 발전 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영국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 16대와 대형 자주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어제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텔아비브 하비바 광장에 모인 시민 8만 명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법치 등 민주주의 기초를 파괴한다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오늘 한국 인구가 2020년, 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는 5,143만 9,0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도 되겠습니다. 비오이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다음 달 실시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실시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2월에 북한의 핵 위협을 상정해서 확장 억제 수단을 운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소위 TTX라는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실제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아, 예.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연습 자체는 지난 2011년 이후에 연례적으로 진행돼 왔었고요.
예.
다만 문재인 전임 대통령 정부 시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남북 대화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던 건데요.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국방장관들의 안보 협의 회의에서 정례화에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서 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정책 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것인데요. 다음 달에 실시되는 운영 연습에서 새로운 건 처음으로 군대 군 형식으로도 진행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합참이 참가하고 미국 측도 그에 상응하는 군 조직이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윤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미국과 한국이 뭐 연합군사훈련을 한다. 이건 익히 들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은 이제 영어 약자로 이제 TTX라고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실제로 무기와 병력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도상 훈련,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놓고 하는 그 훈련을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러니까 국방 당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한이 그 핵 미사일 같은 그 대량살상 무기를 그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놓고 일종의 그 가상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운영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군사 훈련,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 훈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 한미연합 훈련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령 제2의 그 6.25 전쟁 남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언제 어떤 작전으로 뭐 남침을 막고 이것을 서울과 이런 평화를 지킨다 이런 하나의 군사 작전을 그 컴퓨터에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존의 그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은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좀 개념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국지적 도발, 그러니까 서해 도서 뭐 이런 것을 그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을 할 경우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실병력이 동원되는 훈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개념적이고 개략적인 그 모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하지만 이 미국과 유럽, 나토 국가들과의 이핵 공유보다는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좀 약한 수준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강도가 약하다기보다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른 그런 연습입니다.
네.
미국과 나토의 경우는 핵을 보유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 간에 하는 그런 운영 연습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제적인 핵 공격 개념을 포함해서 이 공세적인 연습을 진행합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 간의 이 관련 연습은 스테드패스트 눈이라는 이름 명칭으로 실제로 핵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금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신 대로 미국과 한국이 하는 그 TTX라는 거,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 훈련이고요. 그 말하자면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는 상황,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그 테이블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토의하는 방식이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미국과 한국이 같이 논의하거나 실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런 핵 보유국과는 이런 형태의 실제 핵 사용 기획이라든지 또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또 한국군과 미군은 5월에 합동참모본부와 미군이 참여하는 별도의 확장 억제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그 한국 국방부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오는 5월에 한국의 그 합동참모본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핵전력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가 있는데요. 이 합동참모본부하고 그 전략사령부가 일종의 그 핵우산 운영 연습, 미국이 핵우산으로 그 한국을 지금 그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운용할지 일종의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요. 2월에 실시되는 아까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그 정치적 개념적인 하는 것을 그 시나리오에 근거한 이런 그 훈련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5월에 실시되는 건 그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군사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을 하거나 또핵 사용이 임박했다, 또 핵을 실제로 사용했다,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한국과 미군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군은 핵무기는 없지만 삼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해서 선제 타격, 또 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 체계 이런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 같은 그 삼축 체계 운영을 북한의 그 핵위협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할지 이것을 해보고, 미군은 그 전략자산도 있고 또 핵무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 운영하는 건지 한국과 미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5월에 있는 그 핵우산 운영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군과 한국군은 또올 전반기에 미한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훈련을 진행한다는데 이건 어떤 훈련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연합훈련을 미국과 한국이 실시하면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실시했던 것인데요.
예.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전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 운영 핵 확장 운영 연습과 더불어서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증가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훈련의 강도와 빈도 그리고 내용 자체를 크게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전반기 연합 연습에는 훈련 자체 연합 상륙 훈련이라는 것을 사단급 규모로 그동안은 여단급에서 실시되어 왔던 것인데요. 사단급 규모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미한 양국은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등 해서 20여 개 훈련을 실시한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쌍용 훈련은 한국군과 그 미국 해병대가 실시하는 그 연대급 규모의 그 상륙 훈련입니다. 그런데
예.
지난 4년간 그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됐다가 올해 다시 이제 그 실시하는 재개되는 이런 훈련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쌍용 훈련 외에도 그 한미 양군이 올해 한 20여 개 그 크고 작은 그 군사 훈련을 그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상당히 그 훈련이 위축되고 중단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네. 좀 재개하자 이런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되는 것이 북한이 이제 반발을 하지 않을까, 미사일을 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지난해에도 한국과 미국이 그 동해에서 9월이죠. 미국의 항공모함 그 엔터프라이즈호가 출동한 가운데 그 해상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이 그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고요. 또 11월에는 그 한국과 미군이 그 대규모 그 합동 그 공군 훈련을 했는데 북한이 상당히 반발했었죠. 그래서 미사일도 쏘고 야포를 뭐 수백 발 쏘는 그런 일종의 그 도발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그 하나의 우려가 있고 그렇지만 미국이나 북한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군대가 있으면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훈련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나 한국이 뭐라고 그러지 않고 반발하거나 그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훈련에 반발하고 이런 것은 그 서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이 어쨌든 올해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훈련에 반발할지 이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한국군은 올해 군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밝혔는데 북한도 4월께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간에 이제 정찰 위성 경쟁도 벌어지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북한이 현 상황은 이 상대를 의식해서 그 전력 강화,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강대강 대립 내지는 대결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지난해 말에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말하자면 로켓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올해 이 정찰 위성 실제로 발사할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번에 한국 정부도 올해 군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밝힌 것은 이제 양측이 군 정보력 강화를 위한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벌이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올 하반기 무렵에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2025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한국 국방부와 함께 외교부도 연두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 상반기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 연두 업무 보고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방문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의 이번 취임 후첫 미국 방문은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결성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두 나라의 동맹이 맺어진 게6.25 한국전쟁 휴전 직후 1953년 10월 1일에 이 미국 워싱턴에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70년 동안 미한 동맹은 한국의 말하자면 안보와 또이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나라가 이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윤 대통령의 방미는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회의입니까?
네, 한미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영어로는 그 EDSCG 이렇게 약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이 그 북한으로 인한 그 핵공격 위협을 그 대해서 한미 양국이 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일종의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한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가동된 이런 회의체인데요. 주로 그 외교 국방 그 차관급이 참석을 해서 논의하는 자리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확장 억제 운영 연습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이제 그 서로 합의가 돼서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핵우산을 어떻게 그 운용을 해서 한국을 안전하게 그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 작년 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을 겨냥해서 굉장한 그 미사일 핵 위협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핵우산을 좀더좀 강력하게 그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그 정도로 그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것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이것이 좀 부족해서 한국이 그 자체적으로 뭐 핵무장을 한다든가 전술 핵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질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한일 관계는 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선 운동 당시 때부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보였고요.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도 이제 만남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외무부, 외교부, 한국 외교부의 업무 보고를 보면, 일본을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상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일제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그 침략 시절에 간국인 강제 징집 문제 아닙니까?
예.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양측이 물밑에서 그 해결을 위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저런 해결 방안이 상당히 양측 사이에서 근접한 것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발언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미국이 미한일 그 공조, 북한 핵문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그 희망해 왔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또 특히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그 신년 업무 보고에는 이제 한국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한중 관계를 그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급 교류, 이것은 아마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경제, 성숙한 관계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한국은 이제 중국이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한국 외교 안보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북한 핵 문제인데요.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큰 그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그 경제적 그 요인입니다. 그 한국과 그 중국의 그 교역량, 무역량이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데 3천억 달러는 미국과의 교역량, 일본과의 교역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일 1번 가장 큰 그 무역 상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한국과 중국 모두 풀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상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을 창출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창출이 뭐가 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 뭐 그런 뜻인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밝힌 대북 정책이죠. 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명백하고 그리고 아주 확고하게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한국 정부는 이 외교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그리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이 담대한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담대한 구상을 계속 추진하는 것, 그리고 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과연 이것을 이뤄나갈 것인가, 채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이라든지 미국과 한국의 군사 연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사실 대화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힌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윤 대통령의 발언,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의 발언, 한국 대통령이 직접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그 발언을 보면요,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 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 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는 발언이긴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정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논란을 빚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했죠. 해명성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의 정치권, 야권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와 파장을 고려할 때 매우 정제돼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일변도의 이런 발언은 한반도 대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칫 우발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북한의 핵에 대응한 미국과의 핵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해서 이것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노라고 부인하는 그런 혼선을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북한 문제, 또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제된 그런 발언이 최고 통치자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윤 대통령의 그런 발언 이후에 미국에서 백악관, 국무부 또 전문가들 다들 거기에 대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정책 목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좀최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백악관, 국무부 이런 쪽에서 전부 다들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한국이 왜그 자체 핵무장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그 좋지 않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그 한국의 그핵 보유,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 그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이 계속 그 추진해 왔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핵무기를 갖지 마라 이런 것인데 만일 여기서 그 한국이 그 핵무장을 갖고 자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을 비핵화시킬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한 비핵화에 좋지 않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조약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약 그 자체 핵보유를 갖게 되면 그 NPT에 이제 탈퇴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으로서는 그 NPT를 지키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NPT에 탈퇴하고 NPT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미국과 국제 질서에 상당히 나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반대하고요. 그와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만일 그 한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장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핵을 보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그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 연료로서는 우라늄 연료 같은 거는 대부분 지금 미국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으로서는 계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다 멈춰서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상당히 한국에게도 나쁘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안 하더라도 자체로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한미군이 현재 지금 2만 8천 명이 있고 한국과 미군이 그 연합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 군사력 또 재래식 무기 체계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위 체계 그리고 기존의 핵 억제 능력으로서 북한의 이 같은 핵미사일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핵 보유,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한국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난 2017년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후에 보면은 한국 내에서는 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미국은 앞서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는 이것을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핵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또 북한의 핵 고도화도 계속해서 이뤄져 가면서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의 그 여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여론의 반응이 다른데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미국의 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라는 싱크탱크가 한국의 18살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보름밖에 안 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여기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70%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56%, 과반수가 지지를 했습니다. 반대는 40%였고요. 그 남북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물음에도 6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응답은 36%였는데요. 이처럼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미한 동맹이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높아지고 또 아울러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내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과 일본 외교 국방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시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이 일본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핵심이 새 국가 안보 전략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요.
예, 예.
미국이 일본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것이 발표된 직후 지난 12월 16일 벌써 이런 환영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요.
네.
두 나라는 이 사실 일본의 그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작성을 앞두고 오랫동안 깊이 논의를 했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가 말하자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일본은 지난해 말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일본이 사실상 방위 측면에서는 정상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미일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담에서는 새 국가안보 전략을 지지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미국의 그 해병대 부대를 증강하는 그런 네. 방안도 논의가 됐고요. 다양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실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무장을 언급한 내용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 소식 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마틴 밴 뷰런이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밴 뷰런 대통령의 부인 해나는 18년 전에 결핵으로 사망했던 건데요. 밴 뷰런 행정부 당시 백악관 안추인 역할은 큰 며느리 엔젤리카가 맡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8대 마틴 밴 뷰런 대통령의 부인 헤나 밴 뷰런과 며느리 엔젤리카 밴 뷰런을 소개해드립니다.
헤나 밴 뷰런은 다정하고 상냥하며 존경받을 만한 녀석이었다. 결코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했다.
1819년 2월 뉴욕주 올버니 아거스 신문에 헤나 밴 뷰런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실렸습니다. 이 부고는 밴 뷰런 부부가 다녔던 올버니 제1장로교의 목사가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헤나 밴 뷰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헤나 밴 뷰런의 마음은 친절로 가득 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부족한 점을 살피는 동정으로 빛났다. 겸손은 헤나 밴 뷰런이 가진 최고의 은총이었다.
네, 이렇게 헤나 밴 뷰런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장례식 때 관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목에 두르는 스카프를 선물했는데요. 죽기 전에 헤나는 자신의 장례식 때 스카프를 생략하고 대신에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헤나 밴 뷰런에 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요. 마틴 밴 뷰런 대통령은 아내가 죽은 뒤에 아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서전을 쓸 때도 아내 헤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아내를 존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마이크 와스코 밴 뷰런 국립유적지 박물관 학예 연구사는 말했습니다.
헤나가 1819년에 35살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마틴 밴 뷰런이 옆에서 아내가 결핵으로 끔찍하게 고통받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쓸 때 아내에 관한 부분을 생략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부 사이가 꽤 좋았거든요.
헤나 호스 밴 뷰런은 1783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틴 밴 뷰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계였는데요. 마틴 밴 뷰런과는 친척 관계였고요. 같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서로 좋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밴 뷰런 국립유적지 소장을 지낸 마이클 핸더슨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헤나 밴 뷰런은 마틴 밴 뷰런과 오촌 관계였습니다. 마틴 밴 뷰런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시골에서 자랐죠. 어느 정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을 걸로 짐작하는데요. 읽고 쓰기 정도는 배워서 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부잣집 딸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밴 뷰런과 결혼해서 아이를 다섯 낳았죠. 그 가운데 한 명은 아기 때 죽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넷이었습니다. 마틴 밴 뷰런은 별로 아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죽은 아내의 머리카락과 초상화가 든 장신구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꽤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밴 뷰런은 아내가 죽은 뒤에 다시 결혼하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일어난 속치마 사건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잭슨 행정부 각료 부인들이 존 이튼 전쟁 장관의 부인 패기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관집 딸이었던 패기의 성장 배경과 두 번째 남편 존 이튼과의 결혼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패기와 어울리길 거부했던 건데요. 잭슨 대통령은 아내 레이첼이 패기와 비슷한 이유로 마음고생을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패기의 편을 들었고요. 행정부 각료들의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속치마 사건은 여러 정치인의 운명을 바꿔놓았는데요. 부인이 패기 따돌리기에 앞장섰던 존 카룬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된 반면에 마틴 밴 뷰런 국무장관은 잭슨 대통령의 후계자로 낙점받게 됩니다. 다시 핸더슨 씨의 설명입니다.
밴 뷰런이 당시 상황을 잘 이용해서 다른 경쟁 상대들을 물리쳤죠. 아내가 없어서 칼훈 부인 편에 설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밴 뷰런이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백악관에 오기 직전에 아내를 잃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사람들이 온갖 부정적이고 심한 말을 해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잭슨 대통령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패기 이튼에게 못되게 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밴 뷰런 대통령의 백악관 생활 첫 해에는 안주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밴 뷰런 대통령은 자식이 아들뿐이었던 데다 아들 넷이 다 결혼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백악관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데요. 큰아들 에이브러햄이 앤젤리카 싱글턴이란 여성과 결혼한 겁니다. 마이크 와스코 밴 뷰런 국립유적지 박물관 학예 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앤젤리카 싱글턴은 유명한 퍼스트레이디 돌리 메디슨의 친척이었습니다. 돌리 메디슨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당시 워싱턴 사교계의 명사였죠. 마틴 밴 뷰런은 대통령이 되자 아들 넷을 모두 워싱턴에 데려왔는데요. 돌리 메디슨이 앤젤리카를 백악관에 데려가 인사시켰습니다. 돌리 메디슨의 주선으로 앤젤리카와 에이브러햄이 만났고 서로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에이브러햄 밴 뷰런은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멋진 청년 장교였고요. 앤젤리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싱글턴 집안의 딸이었는데 당시 싱글턴 집안은 사회 최상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고 유명한 집안이었죠. 엔젤리카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예비 신부학교를 나왔고요.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1838년 11월 22살이던 엔젤리카 싱글턴은 9살 위인 에이브라햄 벤 뷰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에이브라햄은 아버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요. 엔젤리카는 남편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중요한 백악관 행사 때는 시아버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옆에서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엔젤리카 벤 뷰런은 자유롭고 쾌활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엔젤리카를 칭찬했다. 엔젤리카 벤 뷰런은 드물게 뛰어난 여성이었다.
1839년 새해 첫날 만찬에 참석한 엔젤리카 벤 뷰런에 대해서 보스턴 포스트 신문 기자가 쓴 글인데요. 이렇게 엔젤리카는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와스코 씨는 말했습니다.
She was quite a success on the social scene because
엔젤리카는 워싱턴 사교계에서 꽤 성공적이었는데요. 젊고 아름다운데다가 성격이 쾌활했거든요. 백악관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엔젤리카 덕분에 벤 뷰런 대통령의 임기 중 나머지 2년이 사교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결혼한 첫해 백악관 새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엔젤리카는 남편과 함께 유럽으로 장기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왕실은 이 젊은 부부를 미국에서 온 왕족처럼 대우해줬는데요. 에이브라햄과 엔젤리카 벤 뷰런 부부는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하고 프랑스 궁정도 방문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엔젤리카는 유럽에서 왕실 생활 양식에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미국에 돌아온 뒤 유럽 왕실을 따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840년 새해 첫날 만찬에서 엔젤리카 벤 뷰런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대통령 옆에 서서 손님들과 악수를 나눈 게 아니라 유럽 왕실을 본따서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왕처럼 앉아서 손님들의 인사를 받은 것이다.
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때 대통령 며느리란 사람이 유럽 왕실 흉내를 내자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벤 뷰런 국립유적지 소장을 지낸 마이클 핸더슨 씨의 설명입니다.
That got terrible reviews and people hated it. They thought it was un-American.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죠. 비미국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거만하게 보인다고요. 엔젤리카는 왕실을 따라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독설에 찬 반응이 나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백악관은 아주 정치적인 장소인데요. 백악관에서 하는 행동에는 정치적인 결과가 따르는 겁니다. 엔젤리카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젤리카가 아주 젊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교훈을 얻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1840년 초 당시 엔젤리카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신한 여성들이 그랬듯이 새해 첫날 행사를 마치고 은둔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지낸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태어난 딸아이는 금방 세상을 떠났는데요. 엔젤리카는 뒤에 남편 에이브라임과의 사이에서 아들 셋을 뒀습니다. 엔젤리카는 벤 뷰런 행정부에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지만 워낙 젊었고요. 또 대통령 부인이 아닌 며느리였기 때문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마이크 와스코 벤 뷰런 국립유적지 박물관 학예 연구사는 말했습니다.
When Jackie Kennedy gave her famous televised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백악관을 구경시켜준 일이 있는데요. 백악관에 있는 엔젤리카 싱글턴의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가장 좋아하는 초상화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엔젤리카 싱글턴 벤 뷰런은 당시 미국 남부의 부유한 상류층 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이상적인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죠.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8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의 부인 헤나 벤 뷰런과 며느리 엔젤리카 벤 뷰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동아시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미국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동아시아 내 안보 환경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다음이 될 수 있다며 두 지역의 안보 우려 문제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NHK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활성화로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해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결단을 한 데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 주요 7개국 의장국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독일을 제외한 5개 나라를 순방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방문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 거의 1조 원, 미화로 8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영방송인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 이 돈이면 북한의 부족한 식량 전체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G의 미국 대사는 지난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전례 없는 6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정은 정권의 이런 지속적인 도발 의도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내부적으로도 유리하고 체제를 안정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올해도 조금 더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긴장 양토 양보를 받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장관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지금 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과 귀중한 국가 재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허비하지 말고 주민의 식량과 복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1980년에 수교했고 한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팔에서 오늘 국내 선여객기가 추락해 적어도 68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항공당국은 승객과 승무원 72명을 태운 네팔 예티 항공 여객기가 오늘 오전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휴양도시 포카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엔 군인 등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급파돼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고가 지난 1992년 카트만두 인근에서 파키스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항공기 추락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해 적어도 21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동부 드니프로의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21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영국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 16대와 대형 자주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3에서 8c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1월 15일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